오늘은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두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해 많이 바뀐 그리고 바뀌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10월달이 되고요.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가면 연말을 준비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연말 분위기가 나겠죠. 10월이 되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생활을 해온 지 1년 8개월이 되는 시점이 됩니다. 1년 8개월째가 되어갑니다. 코로나로 그동안 많은 것들이 바뀌어 왔고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널려 있어요.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채 붕 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본다고 한다면 뭐 혼란, 혼돈 혹은 표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되는 일종의 어떤 기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어떤 일정한 기준들이 사라진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확한 가이드나 지침 그리고 매뉴얼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마치 바다 위에 떠서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표류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어난 이 상황을 이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상황을 처음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 겪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답답하면서도 뭔가 탈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백신이 개발이 되면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나왔지만 그에 맞게 또 변종 바이러스도 같이 생겨났고 사실 지금은 언제 우리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코로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작된 이 상황이 언제 종결될 수 있을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죠. 의료 분야에서는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또 한편 반대편에서는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일들을 지속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일상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답답해요.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그리고 내 신앙은 언제쯤 다시 예전처럼 회복될지 언제쯤 우리는 다시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모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지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함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링반데룽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산악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악천후 속에서 등반을 지속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내가 목표로 한 지점을 딱 보고서는 이쪽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한 지점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상황을 링반데룽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의 상황이 딱 이 상황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나아지는 건 없고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니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벌써 코로나와 함께한 지 2년이 다 돼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괜찮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녕하십니까? 제가 솔톤으로 물어봤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네.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한번 웃겨보려고 해봤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한 번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코로나와 함께 2년을 지나오는 동안 내 신앙은 괜찮은가?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둬도 정말 괜찮나?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질문을 절대 피해서는 안 됩니다. 스킵하지 마십시오. 불편한 진실이지만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마주해야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링반대릉이라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뭔가 내 영혼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열심히 이것저것 참여하고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계속 그 영혼의 허기와 갈증을 채울 수 없고 계속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만 같다면 한번 다시 한번 진단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만나는 청년들에게 계속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야, 우리가 코로나로 벌써 2년 동안 함께 오는데 너 신앙은 어떠니?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의 청년들의 신앙이 예전만큼 그렇게 건강하고 성장하고 영적인 유익을 얻고 있다라고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하고 있지만 모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온라인 예배도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뭐랄까 온라인 예배도 예배지만은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신앙은 괜찮지 않습니다. 왜? 왜 괜찮지 않니? 라고 물어보면 교회에 대면으로 함께할 수 없고 모여서 나눔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얻는 영적인 유익들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을 지금까지 견인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힘이 한국교회를 또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기독교 자체가 공동체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절대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이전처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작년 8월에 한국교회의 표준이 되는 500개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당신의 신앙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신앙을 늘었다 줄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36%의 성도분들이 신앙이 줄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작년 8월 이야기입니다. 지금 딱 거의 1년이 지났죠. 지금 만약에 다시 설문조사를 한다면 더 많은 퍼센트의 분들이 내 신앙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만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회가 주는 비중이 컸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만큼 교회 의존적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신앙의 협업을 맞춰왔던 그 방법을 이전처럼 똑같이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여러분들은 지금 서 계신 거예요.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변화를 촉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변곡점에 우린 서 있습니다. 변곡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신앙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고 그것이 더 이상 효과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없다면 이전만큼 못하다면 분명히 우린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꿔야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은 우리한테 신앙의 위기예요.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없고 변화해야만 하기 때문에 위기가 맞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신앙인들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위기 때 어떻게 되어져 왔어요, 여러분? 위기 때 더 깊어져 왔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사실 속성 자체가, 특성이 위기를 마주하면 더 깊어지는 게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깊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돌아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1세기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했고,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신앙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위기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 내공이 단단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냥 이대로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기다리고 대면 예배가 열리면 열리는 대로, 그리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있을 때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신앙은 여러분들 거예요. 각 개인의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내가 만남으로 인해서 내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그 감정적 첫 반응이 신앙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 신앙을 누가 끌어주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움직여야 할 때예요. 근데 여러분, 위기는 또 뭐죠?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고 해요.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방향과 그런 것들을 다시 재설정하고 재부팅하는 귀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변곡점에 서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나로 향해 있는 거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에 맞춰야 됩니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패턴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 볼까요? 성경에도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딱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가지고 선포하신 메시지가 이거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늘 때를 기다려왔어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모든 열방 가운데에서 으뜸으로 중앙에 세우셔서 으뜸으로 세우실 그날, 메시아를 보내실 그때를 누구보다 기다려왔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의 1시, 2시, 3시, 4시라는 크로노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때,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때예요. 그때가 지금 오늘 마가복음 1장 본문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그때가 딱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이때를 유대인들은 누구보다 기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민족을 통해서 내가 다른 열방을 복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약속 하나 믿고 붙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들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늘 이집트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주변의 강대국들의 지배와, 또 누가 있죠? 블레셋, 암몬, 에돔, 이런 주변의 많은 민족들의 끊임없는 침략의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끝이 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7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들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470년이라는 시간이 잘 안 느껴지시죠?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0년인데 여기서 470년을 빼볼까요? 그럼 몇 년도가 되죠? 1500년대가 될 거예요. 1500년대부터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어떤 사인도 시그널도 메시지도 주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을 믿고 끝까지 따라왔는데 구약 성경 약속의 말씀은 포로 생활에서 끝이 나고 거의 5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의 시기를 겪고 있다가 신약 성경이 딱 시작됩니다. 신약이 시작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그 어려운 시기 동안, 침묵의 시기 동안 유대인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관심은 있으신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바리새인들은 아, 내가 경건하지 못했구나. 더 경건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율법들을 열심히 더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었던 에스네파라는 사람들은 아, 속세에 있으면 안 되겠다. 광야로 가자. 광야로 가서 동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또한 열심 당원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 나라가 오지 않아. 로마의 정부의 요인 정부의 그 인사들을 암살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개혁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날은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때가 찼다. 누가 들어도 예수님이 말한 이때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던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개입해야겠다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 그때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으로 그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우리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들을 느낍니다. 대면 예배와 대면 모임을 이전만큼 하지 못하는 오늘 같은 시기는 영혼의 목마름이 더 갈증이 강화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는 또 그 허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문제들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이 문제에 넘어지는 이유는 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아,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깨진 세상과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직접 개입하신 때는 언제예요? 2000년 전이에요. 이미 그 이 땅의 회복과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라고 해서 지금 쉬고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어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대면 예배와 모임을 할 수 없고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대면 예배가 열리는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그때는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때는 2000년 전에 시작되었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수동적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시작된 그때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갈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 깨진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하나님은 열어가고 계시고 확장시켜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꿈에 내가 어떻게 하면 동참할까에 우리의 신앙의 화살표가 중심이 가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신앙의 허기를 채우지 못하고 맴도는, 그 주변을 계속 맴도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꿈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내 중심의 결핍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터진 웅덩이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터진 웅덩이 같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의 꿈으로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내 안에 부족한 것들을 보고 이거를 채우기를 계속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때가 찼다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뭘 믿으라고 합니까? 두 글자. 시작. 복음.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한 단어로 정리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너를 구원하고 계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에서 끝나면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에서 끝나면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로 제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신앙의 발전과 거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기독교보다 좋은 종교들이 훨씬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은, 기독교는 나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너도 구원하신다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시선이, 복음 자체가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라 너를 구원하신다, 이 귀한 소식을 너에게도 들려준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자꾸 나에게로 잡아요. 나에게 있는 거, 나에게 없는 거, 없는 걸 자꾸 보죠. 결핍된 것들.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이 복음을 가지고 타인을 향해 가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잊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채우려고만 하는, 여기서 큰 괴리,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어떤 수양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요즘 사람들은 교회 가면 그리스도인인 줄 알아요. 근데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에 들어있는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 그게 담겨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첫 열매가 되심으로 세상의 회복을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제자라면 그분처럼 살아야죠.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첫 열매가 되는 삶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이거는 여러분, 누군가는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헌신이란 표현이 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이걸 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니요,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좀 세속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건 투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고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에 나중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는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나의 손해와 내가 피해를 보면서 하는 일이 됩니까? 신앙의 무기력함과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내 꿈을 하나님에게 강요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확장에 있어요. 지금도 그 꿈을 꾸고 계세요. 멈추지 않으시고요. 그분에게는 코로나라고 상황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다른 이를 위한 삶, 희생을 통해 사람을 세우는 삶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독교의 매력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매력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세우는, 아버지 앞에 세우는 삶. 이걸 빼놓고는 신앙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혼내는 것 같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중요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 그 어느 교회도 경험해보지 못한 변화의 지점에 서 있어요. 지금은 내 신앙을 진단하고 목표 설정을 다시 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다시 들여다보고 기본기를 탄탄히 해야 될 때예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내 신앙에 반영하고 투영해야 될 때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일에 함께 가슴 설레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아침이 눈뜨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또 무언가를 이루어 가실 거니까 기대감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 가는 것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향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앞에 사람을 세우는 일,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10월 한 달 동안 1, 2, 3청과 그리고 각 부서에서 썸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 2부는 오늘 3부 예배를 시작으로 4주 동안 썸데이가 진행되는데요. 한 영혼을 마음에 품는 일을 오늘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좀 이 시간에 가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앞서 준비한 영상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허무하고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하죠. 이 허무함이 인생의 잘못된 실수를, 가치 없는 행동을, 또 다른 죄를 선택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죄에서 꺼내시기로 하셨죠. 그 대가는 바로 그의 아들. 그는 우리 모두를 대신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모든 죄를 대신했고 모든 값을 치렀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치 우리의 삶처럼 허무하고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3일 후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는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히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또 다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삶을 당신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네,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첫 열매가 되셔서 주신 삶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마음에 항상 담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랬던 분들이 있다면 그 한 분을 마음에 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청년 2부는 간사님들을 통해서 공유된 링크가 있고요. 링크에 작성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다른 부서의 분들은 이 시간 마음으로 잠시 한 영혼을 품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그리고 스스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에 품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같이 고민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